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과 내용이 우리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 등의 말씀을 역사서라고 분류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역사서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전기예언서, 예언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분명히 역사인데, 분명히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왕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몰락하게 되었고 하는 장구한 역사를 기록한 역사의 내용이 분명한데, 그것을 예언서라고 분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그분들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단순히 세속 역사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됐다라고 연대기적으로 나열한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고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이 상당히 더 맞다고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때 일반 계시 또 특별 계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일반 계시 가운데는 자연 현상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역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계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구약 성경에 많이 담았고 그 내용들을 예언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역사서로 분류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된 그리 많은 분량이 아닌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역사를 기록한 이 책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포함시킨 이유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지고 또한 가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경제인의 시각에서 또는 정치인의 시각에서 사회학자의 시각에서나 인류학자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이 아니고 신앙인의 입장에서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도 초기 교회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성경에 포함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1세기 교회의 내용을 아주 본격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말씀인데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우리말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사도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사도들은 원래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보냈던 12사람을 지칭했지만 후기에 가게 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친히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일생을 살았던 아주 소수의 몇분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이 사도의 직함을 허락해서 그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스승으로 활동했고 그분들의 활동까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 사도들은 주님께서 계실 때 훈련받고 양육된 특별한 제자들이었고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각처 흩어져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았고 또 초기 교회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이 확정된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표준과 신앙의 그 요약된 내용들을 확정해 놓기 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때였는데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해서 사도들의 말씀을 기준 잡고 이 말씀을 표준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진리의 기준으로 잡고 교회가 질서와 건강한 신앙 고백 터전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주신 분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역사적인 공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기 교회 시절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갔는가, 또 그 시절에 사도들이 교회를 가르쳤던 가르침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던가, 또 그 초기 교회 시절에 교회가 어떤 제도적인 발전을 이루어 갔는가, 이런 여러 내용들을 소상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오늘날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근본을 알게 하고 교회의 기초를 잘 다시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아주 은혜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들이다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서를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찬양 예배 시간과 수요일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바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다가 보면 그거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나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세상 끝까지 흩어져 나가는 내용의 말씀, 그 내용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씀과는 또 다른 흥미가 있고 또 다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많은 그런 말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었던 복음의 역사가 그 예루살렘을 출발점으로 해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확산되어 나가는 이 복음의 확산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하고 오늘 대체로 서론적인 말씀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같이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다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설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심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먼저 써서 보낸 기록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었다. 근데 지금은 새로운 책을 기록해서 보낸다, 그런 내용이죠. 그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내용을 기록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밝혔는데 그 먼저 쓴 글이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따르면 바로 누가복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되는데 그 동일 인물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연유로 해서 신앙인이 됐는지 그 과정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갈릴리에서 예수님 부름 받았다, 또 마태처럼 세관에 있을 때 주께서 부르셨다 그런 내용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모르지만 슬그머니 사도행전 속에 그 이름이 등장하면서 사도행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대체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연대를 추정할 때 대체로 AD 70년에서 한 100년 정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정설이고 어느 한 연도를 꼭 집어서 뭐 70년에 기록했다 80년에 기록했다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을 만큼 특정한 연대에 대한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내용의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하거나 또는 거기에 사용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기록 사용되었던 교회의 여러 제도나 직분들에 대한 명칭이 나오는 것들을 다 감안하면 대체로 70년에서 90년 정도 길게 보면 100년 정도까지에 있었던 그런 제도들이 등장하고 그런 여러 용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봐서 그 시기에 기록될 것이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죠. 이 누가는 성경에 처음 등장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이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가서 같이 선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얼마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처음 전도 여행을 해서 다녔던 지방에 교회들이 존속하는지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되살펴보자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 두 분의 뜻이 맞지 않죠. 다른 뜻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해야 될 동역자를 누구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고집을 했고 바울은 안 된다고 고집을 했습니다.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동행했다가 중간에 홀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어떻게 또다시 중요한 일을 동행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 잘 가르쳐 훈련시켜서 더 좋은 사람 만들어야 될 이유도 있으니까 데리고 가자라고 고집을 하고 두 사람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에 보면 두 분이 크게 다투었다 그래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자기가 이 바울 자신이 이 마가보다 훨씬 더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핍박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올 때 갈 데 없는 처제가 되었을 때 그를 거두어서 오늘날에 그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가르치고 기회를 주고 했던 분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바나바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 분이 끝내 이것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방, 이 사이프러스, 지금의 사이프러스 지방 섬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이 바울은 실라를 동행하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전도여행을 출발했는데, 사도행전 16장 중간쯤 가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는 우리가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본인 당사자를 포함해서 몇 사람 그 얘기잖아요. 그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가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가가 합류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부터 누가가 합류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원래 누가의 직업은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보시면 자세하게 의사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용어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3장에 성전 유문에 앉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걷게 되는 걸었던 기적이 나타나는 그때 보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굉장히 그 발과 발목이라는 헬라어를 아주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 직업이 잘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연유로 해서 아마도 바울이 굉장히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사로서의 누가가 동행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사였던 누가를 그 일행에 포함시켜서 함께 전도 여행을 출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렇게 출발했던 이 누가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신실했다고 확신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좀 씁쓸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 사람이 처음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 생활을 시작할 때는 여러 사람이 동행해서 바울 곁에 있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서로 돕고 있는데 다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떠나고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선교지 간다 그러면서 가고 다 떠나고 1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 사람 말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바울에게는 한켠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면 괘씸한 사람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미안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아픈 손가락처럼 바울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한때 그렇게 젊었을 때 실수했던 것을 생각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선배인 자기가 그를 포용해주지 못하고 내쳐버렸던 것 때문에 평생 마음속에 상처를 남고 살았을 이 마가를 생각하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죽기 전에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해소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하면 로마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렇게 평생 보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끝까지 그 곁에 있으면서 그를 돌봐 주었던 누가는 바울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2차 전도여행 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슬그머니 바울 일행에 포함되어서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그때 시작한 그 발걸음을 평생 잊어버리지 평생 흐트러뜨리지 않고 꼭 그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병약했던 사도들을 지금 거리에서 돌보고 살피면서 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함께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누가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또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 신의를 굳게 지키는 의리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가 바울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평생 동안 그를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 전도를 다닐 때마다 수행을 하고 돌보고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들었겠죠. 또 바울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말씀을 배우고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이 사도행전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해서 이 기록된 내용을 데오필로라는 사람에게 보낸다 했습니다. 데오필로 카카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이 고위 관료였겠죠. 그런 존칭을 붙이는 것을 보면요. 그런데 그 데오필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누가가 정성껏 기록한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낼 정도이면은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교회사에 좀 사도행전 다른 부분에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이 두 부분에서 수신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 이외에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다시 나타나지가 않아요.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인지. 그 외에 아무 언급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스, 데오스 필로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고 한 이름이 본명이기보다는 성도들에게만 알려져 있었던 가명이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여러 사회적인 신분 등등을 고려해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가 곤란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게 또 서로를 숨겨드리는 것이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유익하다고 보아서 숨겨주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제자됨을 나타내기를 숨겼다. 예수 제자인 것이 공개되었을 때 다가올 후폭풍들을 생각하면서 숨겨진 제자로 한동안 살았다는 거죠. 아마도 그 이후에 사도행전 역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고위 관료들 가운데는 그렇게 신앙을 숨기면서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오빌로였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수의 그런 사람들을 공통으로 생각해서 데오빌로라는 말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마도 특정한 개인을 두고 한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생각하면 전체적인 문맥을 봐서는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숨겨진 제자로서 로마의 고위 관료였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 신분을 드러내기가 시기상조로 판단되어서 숨겨진 주님의 제자로 일하고 있었던 주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의 본능이기보다는 데오빌로라는 가명으로 초대교회에 통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이름이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흔히 많이 있어요. 베드로 자신도 본명이 아니죠. 원래 시몬이 본명이었죠. 마태도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는 나중에 지어준 이름이었겠죠.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숨겨진 제자가 온다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초대교회 역사를 소개해서 그로 하여금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을 좀 더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을까? 뭐 기록의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기록하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한 목적을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의 내용을 더듬어 생각해 보면 첫째 생각되는 것은 복음이 어떻게 이방세계 땅끝까지 전거될 수 있었는지 그 중요한 동인은 무엇이며 어떤 과정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교의 뿌리에서 출발해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유대교에서 교회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또 수천 년 동안에 이거 팔레스틴 땅, 그 좁은 땅 안에서만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과감하게 이방 세계를 향해서 확장될 수 있었는지 유대인들만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민족이 믿는 하나님으로 증거되고 알려질 수 있었는지 이런 복음의 확장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 초기 교회를 구성했던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위인들이 되지 못하는 도대체 무엇이 무엇이 이런 엄청난 역사를 가능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 일을 도무지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땅끝까지 증거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는 그 목적이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했던 복음서가 있다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시초를 설명할 때에도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 역사의 시작을 설명합니다. 또 좋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그 말씀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누가복음이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것도 여기서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누가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설명하면서도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어진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 행전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최근 신학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기독교, 교회와 로마 정부와의 오해와 갈등을 좀 해소시켜보기 위한 노력을 사도행전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로마 정부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1세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그걸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게 된 이방인, 사도들이 처음 전도한 이방인이 누구였나요? 코넬료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에 와 있었던 로마의 가장 핵심 고위 관료도 예수 믿는 거 거절하지 않고 이제 복음 받아들였다. 로마 사람들이 복음 믿는 거 거절하지 않았다. 그걸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끝까지 바울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배의 운송을 책임졌던 죄수대 호송을 책임졌던 백부장이 끝까지 바울을 보호합니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절대로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 중에 이런 백부장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도들 편에 선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인이 보았을 때 잘못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로마 정부와 기독교 사이에 있었던 오해와 긴장을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누가가 집요하게 사도행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받아들였을 때 다른 로마의 고위 관료들에게 이거 봐라, 우리가 보냈던 팔레스틴에 근무했던 우리 고위 관료들도 여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로마 고위층 관료층들 사이에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기 위해서 애썼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많았다고 그래요. 로마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오해가 많았고 그런 오해들을 요즘으로 봐는 가짜뉴스처럼 만들어서 막 퍼뜨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이 많았던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노력을 했죠. 이 사도행전 16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가서 전도하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이 일행들을 잡아서 매를 때리고 하면서 하는 말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들었어도 안 되고 지켜서도 안 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오해가 그날 저녁에 다 풀려나잖아요. 간수들이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고 항복을 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건 역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효과는 상당히 컸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 정치권과 교회 사이의 오해를 풀어내기 위한 아주 애절한 노력을 기울이는 책이 이 사도행전이다라고도 해석합니다. 네 번째는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 중 하나가 뭔가 임박한 종말론이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자꾸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초기교회 성도들로서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게 되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은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고 1장부터 그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그때입니까? 이 질문도 해석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성령 받거든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땅 끝까지로 내 정인이 되라. 소위 말하는 관심사의 전환을 시도하는 거죠. 언제 주님 오실지 늘 하늘 쳐다보면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당시 성도들에게 그런 관심에서부터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관심 가지는 이 관심사의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내용도 사도행전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섯 번째 목적은 이단에 대한 명백한 경계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시기에 1세기 교회가 직면했던 이단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를 유대적 이단이라 부를 수 있고 하나는 헬라적 이단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유대적 이단은 유대교회에서부터 나온 이단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많이 그것 때문에 어지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진압하기 위해서 보낸 책이 갈라디아서였죠. 이렇게 유대적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영향을 받았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의 전통인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된다는 것 가르치는 이 유대적 이단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헬라적 이단이었습니다. 헬라적 이단의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영지주의가 상당히 이해하시기가 복잡한데요. 여러 이론들이 많은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헬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에 근거해요. 뿌리가 둘이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신이 만든 것이 따로 있고 악한 신이 만든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선한 신이 만든 건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이고 악한 신이 만든 건 물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매사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니까 이상하게 이 논리가 꼬여가는 거죠. 그 영적이고 이 정신적인 건 다 선한 것, 물질적인 건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신을 입을 수가 있나? 그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거룩한 분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가 오겠습니까? 잉태도 부정하고 출생도 부정하고 육체가 아니시니까 십자가 죽으심도 없고 또 부활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부정하려 했던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이런 것이 올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이미 세상에 왔다. 그렇게 가르쳐 1세기에 이미 이런 이단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특히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시면 유대적 이단이었던 그런 이단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을 그어서 복음의 온전함을 보존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 이단들을 분별하는 것이 사도들의 역할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었던 이 인종 간의 차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특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과 차별을 해소시키고 진정한 교회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교회 내부의 헬라파 유대파가 처음부터 부딪히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구제하는 그 사건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자 이거 우리가 헬라파니까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끄럽게 되죠.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좀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5장의 그 교리적인 갈등 때문에 15장의 공회가 모이게 되었을 때 결국은 유대파와 헬라파 사이의 교리적인 충돌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 믿었던 지도자들이 그 바울을 잘 좋아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설명 이제 드릴 때가 나오겠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잖아요. 근데 구정금 들고 갑니다. 모험에도 구정금 들고 들어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로마서에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부탁을 이거 가지고 가는 것을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금 들고 힘들게 가는데 그걸 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를 가난한 사람 형편이 너무나 열악한데 그런데도 이거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파와 유대파 사이의 간극이었고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사람들과 이방인 중심으로 진행되어 가야 된다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도 있었고 이런 문화적으로 유대적인 문화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사람과 그건 이제 벗어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 사이에 이런 간극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부터 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일치를 가르치는 내용이 또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도행전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사도행전은 마지막 결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여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갔다. 그래서 그의 역사 끝이 나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교가는 모든 것을 거침없고 담대하게 가르쳤다. 그게 끝구절이에요. 로마에서 죽었더라 그러고 단락 지어진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었다. 진행형으로 끝내고 말아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주경가가 그래서 이 구절 해석하면서 빅토리아 페르비데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기고 계신다.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이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는 끝없이 주님의 승리로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었습니다만 본문을 설명할 시간이 더 없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누가가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서 신앙과 교회와 선교에 관한 많은 원리들을 터득하게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단순한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하신 성령의 행적들을 기록했다는 점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곧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도 불리게 됩니다. 읽어 나가시면서 성령의 큰 감동을 함께 느끼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